제7장 창조의 줄거리와 시대에 관한 진리 기독도보 제16기 우리가 만약 분명하게 성경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전체 성경을 시기에 따라 나누어 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에는 분명히 시기의 분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 시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을 대하시는 특수한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만약 전체 성경을 한 덩어리로 뒤섞어서 읽는다면 그 가운데 상반될 뿐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곳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데 시기상의 분별이 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은 이들은 이러한 모순을 성경을 쓴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 대하여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점진적으로 진보하여 주 예수님의 때에 이르러 비로소 완전히 밝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이들의 말투로서 성경이 하나님의 묵시로부터 온 것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성경의 각 권에 교리상의 진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구약이 시작될 때 분명하게 보이지 않던 것이 신약에서는 분명한 빛 가운데서 그 불완전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해 시기상의 분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며 사람이 그 시기 안에 있을 때 마땅히 어떠한 행위를 가져야 하는지를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시기를 분명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시간의 단락이 구약과 신약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물론 성경을 읽는데 좋은 도움을 주지만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신중하게 성경을 읽는 학자들은 모두 성경 안에서 일곱 개의 시기의 분석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분석은 사람의 뜻에 따라 나눈 것이 아니며 정말로 열심히 성경을 읽은 후에 성경 가운데 이러한 자연스런 분류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곱 시기 중 첫 번째는 무죄 시대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양심 시대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낙원에서 쫓겨나 양심을 얻은 후로부터 홍수가 끝나는 때까지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 통치 시대로 홍수 후로부터 바벨의 흩어짐까지입니다. 네 번째는 약속 시대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때부터 출애굽까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율법 시대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때로부터 십자가까지입니다. 여섯 번째는 은혜 시대로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성도들이 하늘로 들릴 때까지입니다. 일곱 번째는 왕국 시대로 주 예수님이 두 번째 강림하여 지상의 왕국을 세우심으로부터 천년 왕국까지입니다. 천년 왕국 이후 천지는 모두 불로 소멸되고 하나님이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심으로 오직 의로운 자만이 그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세의 시작입니다. 이상의 것으로 비춰볼 때 우리는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시대가 바로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임을 알게 됩니다. 이 두 시대는 가장 깁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한 것 역시 이 두 시대입니다. 이 시대들 안에서 사람의 최초의 광경과 하나님이 그들과 세우신 언약, 그들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은 각각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만약 각 시대를 나누지 않고 본다면 우리는 곧 상반되는 많은 곳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 각기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 상세하게 분별하지 않고 이 시대의 사람으로 저 시대의 율법을 지키게 한다면 혼란스러움을 면기 어려울 것이며 또한 성경의 뜻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이 일곱 시대에 대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각기 다른 방법의 따름입니다. 이 일곱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최대의 목적은 사람의 측면에서 사람은 마땅히 은혜를 의지해야 하고 행위를 의지하여 구원받을 수 없음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분의 목적은 바로 사람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원하심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완전히 죄 있는 자임을 알지 못하고 또한 그들이 연약하고 무능하여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죄가 있으며 또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에 율법을 더하여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 자신을 알게 하셨습니다. 율법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분부는 사람 안의 연약함과 더러움을 드러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받기를 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대로 말한다면 사람들은 다 은혜를 좋아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능력이 있고 잘할 수 있으며 자신은 죄가 없이 깨끗하고 선을 행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저 그들로 자신을 알게 하셔야 하며 그런 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자신이 죄인이고 조금도 교만할 것이 없는 자임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1500년간의 시간을 들여 율법 시대를 통해 세상에는 그분의 율법을 준수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증명하셨습니다. 15세기 동안 시험을 거쳐서 하나님은 비로소 그분의 참 목적을 은혜 시대 안에서 나타내시고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는 곧 주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 자신이 어떠하며 어떻게 죄악으로 충만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여 구원받으려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마땅히 율법 시대로 돌아가서 한 번 시험을 치름으로 그 자신을 알게 해야 합니다. 일곱 시기의 교훈에 관하여 우리는 이 정도만 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1장 안에 창조의 줄거리가 어떻게 이 일곱 시대의 교훈을 나타내는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구미 각국에서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많은 이들이 이미 여러 의미들을 써낸 바 있습니다. 나는 내가 그들보다 더 잘 쓸 수는 없지만 다만 여기에서 간략하게 한번 언급하여 이러한 교훈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의 도움을 얻게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특별한 성경 한 구절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곱 번째 시대가 천년으로 되어 있음을 압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이며 계시록 20장도 이 왕국의 시기가 천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한 가지 오해는 이 천년 왕국의 예표가 창세기의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이 천년이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말한 것에 비추어 전에 6일 역시 6천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창세의 7일이 바로 세상 7천년 역사의 예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근거는 바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며 나 개인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후서 3장 8절의 교훈이 결코 우리에게 주님은 하루를 천년으로 여기신다고 말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구절의 원래 뜻은 성도들로 하여금 시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임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므로 시간이 그분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기 때문에 창세기의 7일은 곧 7천년이라고 말한다면 다음 구절에 주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신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곳의 참뜻은 주님이 관용하시는 때에는 주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데 이것은 곧 그분의 관용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지연하는 일에 있어서 그분은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듯이 그분이 하루를 지연하시는 것은 곧 천년을 지체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주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실한가를 말하는 것이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관대한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중간만 끊어서 그 의미를 나름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의 제목으로 돌아오기로 합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라는 곧 무죄시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완전하고 아름답고 티나 흠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죄시대 안에서는 인류 역시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는 결코 하나님의 수중에서 나올 때의 상황을 영원토록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2절은 우리에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은 이제 원래의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한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범죄했고 타락했으며 사탄의 말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얻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낙원에 거할 권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은 몸으로 고통과 저주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비록 가죽옷이 몸에 더해졌지만 이미 그들 본래의 면목을 잃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으며 생육의 고통으로 압력을 받는 것 외에 결코 달리 말할 만한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시대, 무죄 시대의 시작과 결국입니다. 첫째 날의 역사는 두 번째인 양심 시대의 예표입니다. 이날의 역사는 분명히 홍수 전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빛이 이미 빛이었지만 빛비춤 외에는 피조물과 관계되거나 그것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빛의 비춤은 다만 황폐함을 나타내는 것일 따름이었습니다. 사람은 이때 비록 그들로 선악을 분별하고 시비를 알게 하는 양심을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에게 있을 수 있는 죄의 성품과 죄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죄악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습니다. 양심은 사람에게 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 외에는 결코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지 않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양심의 역사는 마치 하나님의 빛이 죄인 안에 비치어 죄인의 실패한 진상을 갈수록 분명하고 미세하게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첫째 날의 빛이 황폐한 세상을 도울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양심 역시 그러합니다. 둘째 날의 역사는 바로 하늘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늘들의 의미는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다니엘 4장 26절은 하늘들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용법에 따라 본다면 하늘들의 의미는 대부분 권위의 위치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들 위는 곧 물입니다. 우리가 만약 물의 성질을 연구한다면 물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유동적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연약하기가 물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을 하늘과 합쳐서 본다면 연약하고 견고하지 않은 권위의 의미가 있게 됩니다. 권위는 있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견고하지 못합니다. 둘째 날의 역사는 바로 인간 통치 시대의 예표입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은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넘겨주셨습니다. 홍수 전에 사람은 형제가 죽었을 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의 명령은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람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을 사람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권한을 잡은 이는 도리어 물과 같이 연약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노아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누워있는 일에서 그 자신의 연약함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이날 하신 것을 좋다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분의 목적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정치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분이 사람의 정치를 축복하실 수는 없지만 그분은 정치를 통하여 사람으로 축복을 얻게 하십니다. 셋째 날의 역사는 약속 시대의 예표입니다. 이날의 역사에서 우리는 육지가 물 속에서 분별되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 7장 2절, 3절, 17절과 계시록 17장 15절의 교훈에 비춰볼 때 우리는 물이 인류 중에 이방인 부분을 가리켜 말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은 성경에서 유대 나라의 예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지서 가운데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서에서 매번 이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가 유대 땅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땅이 물속으로부터 나온 것은 곧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 가운데에서 분별되어 나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약속 시대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은 때를 기점으로 합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도록 부르심 받은 것은 마치 땅이 물속에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를 이방인들과 분별되게 한 부르심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분별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물속으로부터 분별해내신 목적은 그것으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셋째 날 역사의 후반부로 이끕니다. 우리는 앞에서 셋째 날의 역사가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이미 말했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이 땅을 물속에서 분별해내신 것이고 후반부는 하나님이 땅으로 열매를 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전반부의 역사가 어떻게 네 번째 시대인 약속 시대를 예표하는지 보았습니다. 셋째 날 후반부의 역사는 다섯 번째인 율법 시대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들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율법은 마치 깊이 땅을 갈아서 땅으로 열매를 내게 하는 쟁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원래의 뜻은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물 속에서는 열매를 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또한 이방인들에게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돌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중요시하는 것은 땅입니다. 그분은 율법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씨처럼 뿌려짐을 통하여 밭주인과 같이 늘 종을 밭에 보내어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맺은 열매가 얼마나 적은지를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또한 그들을 통하여 열매를 맺으셨음을 압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주 예수님은 율법 아래의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셨으며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분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십니다. 기타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는 천년 왕국에 이를 때 다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넷째 날의 역사는 여섯 번째 시대, 곧 은혜 시대의 예표입니다. 하늘의 광명은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말해줍니다. 이것은 물론 현재의 교회 시대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마치 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마음 안에 나타나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얻게 합니다. 이 시대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책임을 집니다. 현재 시대는 또한 기나긴 어두운 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이미 승천하셨고 교회와 성도들이 유일하게 세상에서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는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옴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곧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다른 세계의 사람들임을 보게 하고 그리스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보게 하며 우리의 생활 속에 하늘의 성질이 있음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함으로 얼굴에서 그분의 빛이 빛남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간증은 이 은혜 시대 안에서 바로 이와 같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빛은 어찌나 어둡고 밝지 않은지 신랑이 지체하자 빛 또한 어둡게 변했습니다. 세상에 처녀의 등을 제외하고는 또 무슨 빛이 있겠습니까? 복음의 빛 비춤은 은혜 시대 가운데의 특징입니다. 다섯째 날의 역사는 곧 교회 시대의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대환난 시기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여섯 번째 시대의 마지막과 일곱 번째 시대의 시작 사이에 대환난이라고 불리는 땅에 거하는 거민들을 시험하는 짧은 시기가 있음을 압니다. 이날에 하나님은 또 한 번 물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이때 바다는 물결과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시편 93편 3절과 4절의 때입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것은 이날의 원래 광경입니다. 그러나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이것은 세상이 시험을 받는 날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하나님은 온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을 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들이 이방인들을 가리켜 말한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때의 이방인들은 자신의 뜻대로 방종하고 주님께 배역함으로 주님의 시험을 받습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속에서 많은 생물들이 자생하게 됩니다. 이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집으로 돌아와 모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땅에서 땅에 속한 그분의 백성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비록 이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이러한 역사를 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거민들이 그분의 공의와 공평이 권세를 잡는 날들 안에서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땅 위의 거민들은 시험을 받지만 공중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속의 물고기들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이날 공중에 있는 새들도 만드셨습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상의 거민, 곧 이방인이 시험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동안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님께 영접된다고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것이 어찌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는 하늘의 동물이며 그것이 비록 때때로 땅에 오지만 그것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새가 사는 곳, 그것들이 비상하는 곳은 바로 공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바로 새가 지면 위에 공중에서 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새는 곧 집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날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의 창조와 그들로 세상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곱 번째인 왕국 시대의 예표입니다. 사도는 로마서 5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아담은 장래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에베소서 5장 25절, 32절에서 하와는 교회의 예표로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그분 자신께 드려지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인자의 자격으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권세를 잡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사람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날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또한 땅 위에 많은 동물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물속의 물고기들과 공중의 새는 이미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을 주의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땅이다. 천년 왕국의 때에는 환난을 거친 이방인들이 들어와 국민이 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롭게 발전하여 하나님의 축복, 곧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하실 때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이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 땅에 심으실 것입니다. 일곱째 날의 안식은 천년 왕국 후 새 하늘과 새 땅, 곧 영원한 세상의 예표입니다. 일곱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결코 천년 왕국의 예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년 왕국은 결코 안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의 안식에서 더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은 아직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가 아니므로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의 때까지 기다려야 비로소 하나님께 안식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결코 천년 왕국의 예표가 아닙니다. 일곱째 날 후에는 더 이상 하루가 없습니다. 모든 역사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안식의 날을 축복하셨으며 하나님의 계산에 따르면 오직 7일 뿐입니다. 7일 후에는 더 이상 계속되는 하루가 없습니다. 구속의 역사는 이미 완성되었고 모든 것들이 영세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취되어 더 이상 이 완전한 역사 후에 계속되는 시간이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분 자신의 모든 역사를 칭찬하시고 영원히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안식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눈은 그분의 구속의 역사가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기 좋아하십니다. 아직 완전히 성취되기 전에는 그분이 칭찬하실 수 없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결국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안식하는 때는 바로 그분이 구속하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분이 세운 그 유일무이한 사람과 완전히 연합하여 모든 권세와 축복을 얻는 때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세상입니다. 영원한 세상은 하나님의 만족과 칭찬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때입니까?